읽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정하신 물로 씻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여지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됨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공개적이며 고백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인도할 때 질문은 제가 크게 읽고 답은 조용히 읽잖아요. 여러분이 크게 읽으라는 뜻으로 조용히 읽는 거죠. 예,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안 읽으면 온라인상으로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읽으면 함께 읽는 그런 박자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도 읽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답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댁에서 참여하신 분들도요. 여긴 집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6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십니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를 순종하는 양편 또는 한편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런 면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167문 우리의 세례가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유혹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들과 유익들과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했던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악의 더러움과 우리가 세례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은혜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들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명예를 다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베푸실 때 각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때에 주된 아니 어찌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수단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이고 오늘 그 성례 중에 세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다분히 보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그런 의도로 창조하셨죠. 드러내도록.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모습들이 당연히 드러납니다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는데, 죄로 부패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더럽다 부패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더럽다 부패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도록, 그 전에 그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죄의 대가들을 지워주시는 일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알려주셔야 되죠. 그런 일들을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데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이 말씀이죠. 인간이 언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다 할 수 있고, 더 친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아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성례 중에 이제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께서 모든 구약의 의식들을 다 폐하시고, 그 의식의 내용은 다 이루셨는데 그 의식의 형식은 다 폐하셨죠. 그리고 딱 두 가지 의식만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그 세례,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성례 중에 하나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물로 씻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보이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물을 사용하여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물질들 가운데 물질이면서도 굉장히 신령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어서요. 물질 중에서도 특별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빛 그리고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무슨 로켓을 쏘거나 하고는 우주선을 보내서 항상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어디 가서 물 찾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그 신기한, 신비한 존재성이라 할 수 있는 유기적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과학자들도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기반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찾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물을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으로서 신령한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문화권에서 또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씻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피조세계의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물, 모든 존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화하죠. 스스로 씻죠. 깨끗해지죠.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과 또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을 건너간다거나 혹은 물을 건너간다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물이 있는 어떤 다리를 건너간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죽음, 이제 내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시는 그 신령한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교회에게 가장 적절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실은 창세전에 다 의도하시고 물이라고 한 존재를 만졌다 할 수 있겠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례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물을 쓰고 뭐 침례냐 세례냐 뭐 여러 가지 이 의식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수단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물이라는 것은 물질에 불과하고요.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 물이 뿌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영적인 현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가 합법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물을 한 사람에게 뿌릴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사람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180도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물을 만드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뿌려질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렇게 살펴본 165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다섯 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양자됨과 다섯 가지네요. 영생에 이르는 그런 부활 이 다섯 가지가 이 물이 뿌려질 때 한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엄숙하게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내용들은 실은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사실 그 세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할례에서 창세기 17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부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할례가 품고 있었던 신령한 의미였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이미 다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보이는 방식으로 모든 교회에게 세례하는 방식으로 주어다 할 수 있겠죠. 가령 접붙임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떤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완전히 겹쳐지는 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물질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죠. 물질세계에서는 어느 한 존재와 존재가 겹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서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믿는 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옷 입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로 접붙이는 그런 비유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 식물과 한 식물이 완전히 접붙여서 하나의 식물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옷을 걸쳐서 그 옷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것,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행해질 때, 물이 뿌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어서 죄사함 같은 경우에도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해 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세례를 전파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물이라고 형식이 씻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영적인 상황이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성이기도 한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물로 닦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덕지덕지 그 인간 영혼에 붙어 있는 그 영적인 존재성이 사라지는 것 근데 그 사라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 그리스도의 피도 실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 의식법적인 그런 그 상징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는 그분의 공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억눌러서 완전히 죄를 몰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흠 없는 분이세요. 의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의에 있어서, 그 선함에 있어서 조금의 틈도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가 만족한다. 마치 아주 꼼꼼한 그 물건을 감수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만드는데 감수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능숙하고 꼼꼼한 감수자가 아주 잘못된 것, 사소한 것도 발견해서 이거 다시 회수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정말 꼼꼼하게 보는 감수자가 되었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되었다, 완벽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 디도서 3장 5절이나 여러분 뭐 외우신 분들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것을 또한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옛것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옛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새 우리를 완성하신 것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는 침례를 행했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와서 훨씬 더 감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맛보았고 그 죽음에서 건져나서 이제 삶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훨씬 더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침례를 이제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교회 옆에 냇가가 흐르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뭐 저는 침례를 하는 것을 뭐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도 분명히 세례로서도 이 의식이 해진 것을 여러 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자된과 또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뭐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한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음으로, 이 지금 고백의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십니까? 아, 이제 저 사람이 저 물 뿌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약속되었다. 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녹아지고 이제 새 생명이 주어지고 이제 그에게 부활이 약속되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로 이 모든 그런 말씀들을 구성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공연히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큰 믿음의 위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의식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현장에서 좀 덤덤하거나 감격이 없거나 이런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실상 개혁의 노인 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세례가 회원권의 가장 회원이 되는 교회 회원이 되는 그 장자들의 총회 구약의 표현이 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한 교회 합법적인 성도로서 인정받을 때 세례를 기준으로 하죠.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며 죽음을 극복한 자이며 장차 완성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가? 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엉뚱한 얘기거든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만 받으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166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세례를 누구에게 배포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례는 그 믿음 있는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들 쭉 우리가 살펴본 약속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자, 자기의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인 자가 행할 수 있고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 질문할 수 있겠죠. 유아 아이의 믿음이 사실은 신앙 고백을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는가.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논쟁이 되었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긴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또 진리죠. 그래서 한 신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변화, 그리스도 말미암은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확인하고 감격합니다만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협조도 아니고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근원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원형인 할례 때부터 그리고 세례를 보더라도 이런 뭐 고넬료라든가 하든가 또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그 빌립보의 간수가 옥이 무너지면서 좌절했다가 이제 바울의 격려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때도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아이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그 구성원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성이 받았는지 남성이 받았는지 아이가 받았는지 말하지 않거든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례 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온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도 분명히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보았을 때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개혁교회는 유아세례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유아세례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특별히 부모가 기쁨과 책임을 안게 되고 그리고 그 평생 그 아이가 자라갈 때 언약의 자녀로서 사랑과 또 책임과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 할 수 있겠죠. 세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167문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대오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 차이인데 소유리 문답은 165문, 166문으로 끝나요. 그런데 대오리 문답에서는 이제 167문이 더 붙여지거든요. 세례가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 꼭 필요하다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킨 의미는 우리가 평생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는데 당시에도 물론 카톨릭적 영향도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성례가 얼마나 정말 신속하게 무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당시에도 개혁을 하면서도 이 세례와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교회가 잘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언하고 있고요. 특히 유혹을 당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죠. 먼저 세례의 성질과 세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엉뚱한 것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 더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너의 것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거든, 강력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 받는 현장에서 무엇보다 시험에 들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도난으로 인해서 또 박해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 항상 세례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은혜를 입었지. 저 믿음의 사람이 나와 동일한 믿음에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 마치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감추어진 7천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례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또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교우들이 그것을 감격하고 축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얻은 은혜가 이것이지 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의 장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때 우리가 성찬 때도 성찬 설교를 합니다만 세례 때도 세례 설교를 항상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러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 생활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특별히 뭐 초심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의를 항상 설교했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항상 말씀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없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이 정말 의식화되고 의식 자체에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카톨릭의 큰 문제였고 개혁자들은 그것을 저항하고 그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례 현장에서 우리 모든 신자가 내가 행했던 내가 엄숙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령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장으로 모든 세례 현장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니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당연히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주께서 완벽하게 씻기신 그것에 그 남은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장차 완벽하게 하나 될 그분과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기는 그 기쁨을 누려야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세례가 진정으로 유익하게 되는 믿음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은혜의 내용들, 죄사함과 또 성화와 거듭남과 부활과 양자됨과 성경이 풍성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들, 믿음으로 먹을 것들을 다시 한번 차리고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세례의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것, 특별히 한 교회, 교우들의 공통된 것이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별, 뭐 하는 일, 뭐 성격 다 다르죠. 자라온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된 자이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아주 간략한 그 모습들만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성별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은 남성, 여성으로 존재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는 남자도 없고 실격하고 장관도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해체되고 사실은 새로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한 것. 그것은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됨의 유일한 재료예요. 실제 내용이란 말이죠.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로 뭐 취미라든가 뭐 운동하는 거라든가 뭐 같이 뭐 경험하는 거라든가 뭐 하룻밤 자는 거라든가 같이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거로 하나 되는 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주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세례가 지시하고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현장에서 이제 내가 사랑할 대상이 또 섰구나. 나와 하나 된 존재가 또 섰으니 또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몸처럼 여겨야 될 존재가 또 섰구나. 그것에 대한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길로 그 세례받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가 교회에게 주는 신령한 유익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세례가 행해질 때마다 그 세례받는 자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귀하게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세례 현장이 벌어지기를, 현장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평소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잘 먹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귀한 의식이, 귀한 잔치가 낯설고 버거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날마다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먹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눈에 보이는 잔치로서 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놀라운 현장이 나의 것이었고 또 지금 세례받는 자의 것이고 이 하나됨은 영원히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자리로 현장교회 또 모든 조교회 세례 현장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